아멘. 엊그제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로 기쁜 성탄절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전쟁, 특별히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성탄 축하 예배 대신에 사망자를 위한 추모 예배를 드리는 우울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탄절 이후는 어떻게 보낼까요? 홍콩에서는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에는 박싱데이라고 해서 아주 풍성한 성탄 이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박싱데이.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성탄절 선물 박스, 상자를 그 자리에서 개봉하거나 풀어보지 않고 잘 보관하였다가 25일에 나누거나 받은 선물 상자를 풀어보는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 전통에 따르면 12월 26일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리는 날로 지켜왔고 12월 27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기리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고 최초의 교회사의 순교자였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이 요한에게 부탁했고 그 부탁을 끝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절 직후에 스데반과 사도 요한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런 좋은 절기로 지킨 전통은 오늘 우리가 성탄 이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좋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전까지 예수님의 성탄과 성탄 전까지의 축제였던 마음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허전함 대신에 예수 탄생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열정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웃에 있던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의 침략에 들어온 사건 중에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나 조직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군사력과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100%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기도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며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정말 전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도 안 되는 블레셋이 백전백승의 어떤 전력에 우위에 있었지만은 완전 열세였던 전쟁 무기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로 끝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바르셨다. 우리의 전등번개, 전등번개가 뭔지 아시죠? 이게 아주 강하게 계속 내리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한 번씩 장마철에 우렁캉캉해도 깜짝 놀라죠. 그런데 바로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의 머리 위에서 이게 번개가 번쩍거리고 막 큰 소리로 그냥 머리를 짓누르는 이런 큰 대놈을 일으키니 정신없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놀라고 공포에 질려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군사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사무엘이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간단하게 그 돌에다가 네 글자를 새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워서 기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언제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7장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라고 있는데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 망대를 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고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의 지필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이라는 뜻은 날카로운 바위, 험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센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 내에 있는 한 장소이며 미스라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하여 벵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본문에서 오셨음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란 말은 오래전부터 시작한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얘기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란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도우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와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철두철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야 우리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난 목요일에 저희 아내와 외손자 희율이와 희율이 엄마와 함께 가까운 인랑 바닷가에 잠시 들렀었는데요. 추워서 그랬는지 갈매기 떼들이 바닷가 모래 위에 땡을 쳐서 웅크리고 막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시유리 앞장 세우고 모래밭에 이제 들어가니까 일찍 우리 향하여 짜자짜자짜자짜자 들어오더라고.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근처 마트에 들러서 새우깡과 과자 몇 봉지를 사서 시유리가 던져주라 있다고 해서 가자 봉지를 찢어서 주었더니 갈매기 떼들이 탁 모여들면서 새우깡 하나 먼저 주워 먹으려는 생각이야. 주변에 있던 갈매기들이 탁 몰려들어가지고 힘을 소망치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뒤쪽에서 야생 고양이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갈매기 한 마리의 목덜미를 딱 물고 소리같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매기의 목덜미를 덮친 순간을 목격했는데 그때 갈매기가 물린 갈매기가 사비를 가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변에 있던 갈매기 떼들이 일찍 몰려서 동료 갈매기가 몰려가는 그 뒤를 함께 공중으로 따라가다가 고양이를 따라갈 수 있나요? 고양이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다시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바닷가로 날아갔습니다. 그 뒤로 갈매기 떼들이 우리 주변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불쌍한 갈매기, 도와주지만 있었다면 살았을 텐데 우리도 너무 순식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야생 고양이에 몰려간 갈매기가 너무나 불쌍해서 마음이 좀 좋지를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희우라, 맛있었다면 오늘 배고픈 야생 고양이처럼 과자에 욕심을 내고 먼저 먹겠다고 정신을 빼앗긴 사람을 물고 간다 그랬어. 희우리가 우리는 기도로 깨웠고 예수님 도와주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간다 라고 했더니 눈을 뚱그렇게 뜨고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의미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갈매기 당하고 마는 거예요. 막강한 블레셋과 우는 사자 같은 악한 마귀와 죄악의 유혹과 백마와의 싸움에서 지금으로 건강하겠다는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요, 내가 건강했어가 아니요. 마귀가 몰고 가려면 한순간에 몰고 와버립니다. 잘 나는 갈매기가요 먹이에 정신 팔렸을 때 몰려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과 안전함과 행복의 큰 승리를 얻고 보니 오늘의 승리뿐 아니라 최초부터 시작해서 세 마리를 오늘 여기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함으로 우리들도 기념비적인 영적 감사의 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승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까? 어떻게 도우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항상 함께함으로 도우십니다.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고 승리와 승리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공들여 치고 온갖 실패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무능한 자들로, 실패자들로 좌지로 끌려가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놓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 곧 블레셋에서 이 군사력, 그 강력한 군사력, 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그 군사력, 그 손에서, 그 총칼에서, 그 화살 끝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뜻입니다.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그 증거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정말 여러분 우려가 바라면요 이것은 큰 우려라고 해서 작은 우려가 아닙니다. 성경에 큰 크다 많다 그러면 진짜 많은 것입니다. 이 큰 우려가 어렵다는 것은요 바로 머리 위에서 저 먼 곳에서 천둥번개가 쿵쿵 난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천둥이 꽝 치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큰 소리에 정신을 잃죠.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했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드실 뿐만 아니라 대제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완전 승리하도록 겸능한 능력으로 우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신 결과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또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지미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사람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성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형통했어요. 안 되는 일도 일이 돼요. 실패 같은 데 성공이 돼요. 이것이 형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다. 불평한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의 형통으로 승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넘겨도 팔려 종료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빠져나올 수 없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애굽의 군무총리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도우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함께 함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대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전쟁 준비 안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반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되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겠죠. 당연히 옆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런 강자를 보고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예견을 했겠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이방신을 숨겼던 것을 회개해라. 전부다 전부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어렵고 위험한 날, 힘겨운 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셔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박필 교수님의 설교문에 있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인 샤르니가 나폴레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황제로서 무소불위의 건설을 휘두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샤르니는 감옥에서 그 인생이 끝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감옥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감옥대에다 적어놓고 날마다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감옥 바닥을 뚫고 뭔가 솟아올랐어요. 감옥 바닥을 뚫고 감옥 바닥에서 뭔가 솟아오르는데 아주 작고 푸른 새싹이 감옥 바닥에서 하나가 솟아 올라왔습니다. 감옥 새싹에서. 이것이 사람의 귀에, 눈에 들어서, 이 세상에 무슨 이 바닥에, 감옥 바닥에 싹이 올라온다. 단단한 바닥을 뚫고 자란 새싹에 감동받은 이 사람은 마신 물을 아껴가며 그 새싹에 물을 주면서 질슬 끊겼습니다.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곳에서 자란 새싹은 사레미의 돌봄 속에서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러면 사레미는 번쩍 어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새싹을 돌보듯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살면도 같은 면도를 받고 감옥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 100년에 썼던 이전의 문장을 치우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를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의 꽃은 간수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고 귀족들에게까지 감옥에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나라는 소문이 알려졌고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까지 감옥에 찾아와 그 감옥에서 피어난 꽃을 구경하러 왔대요. 이를 보고 돌아간 조세핀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키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없습니다라며 남편을 설득해서 그 덕분에 이 감옥에 갇힌 살인은 기적처럼 숙방되어 나옵니다. 이후에 살인은 감옥에서 키운 꽃을 옮겨 심어서 평생 기르면서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손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겠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이었죠. 주일 새벽 4시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뚫고 물 밀듯이 남한을 점령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 한순간에 모든 땅이 점령이 되고 겨우 낙동강 밑으로 우리 부산 쪽만 남았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급히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섯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었죠. 미국,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이 다섯 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인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5개국이 세계의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한 나라라도 반대하는 어떤 것이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북한의 남한 침공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때 유엔군을 보내서 북한의 침략을 막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엔군 파병 결정이 어떻게 훼손하게 됐느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소련이 이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소련이 이 회의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의 남침을 수납을 하고 또 소련제 탱크까지 지원해 준 상황인데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한 회원 나라로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소련이 이 회의 참석해서 반대를 했다면 우리나라의 유엔군 파송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김일성의 공산당에 먹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당할 수가 없었어요. 부산만, 낙동강 전선만, 낙동강 넘어버리면 부산 싹 쓸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북한과 같이 김정은 아래 있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건 믿으셔야죠. 근데 뜻밖의 소름이 행위에 불참함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사회의 유엔군 파견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서 유엔에 가입된 또 가입되지 않은 나라까지 16개국입니다. 6.25에 참전한 용사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의사를 보내고 한 16개국 국가로 이루어진 유엔군이 파견이 돼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이 침략하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이 사건의 해석은 믿는 자인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당시 낙동강까지 우리가 밀려서 피만 밀려 부산을 다 몰려들고 목사님들도 다 부산으로 몰려들어서 지금의 부산의 초량도에서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200여 명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구국 기도회가 눈물 바다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도 그때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간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이 위기상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조랑대에서 기도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소련이 불참하게 만들므로 이 조그마한 한국 땅을 지켜주기 위해 세계 16개국 나라가 군대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한 나라의 전쟁을 도와주기 위해 16개국이 났을 경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치 바람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나무가지를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람같이 내 곁에 계시고 바람같이 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나라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엔군이 도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어려운 가운데 함께함으로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덴 에셀의 기념비적인 돈을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기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 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 잘 지켜서 음식 잘 먹어서 건강해서 온 게 아니요. 야생 고양이가 갈매기 잡아가듯이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목덜미를 확 물고 가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